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인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네, 아우 봄이네요.
네, 네. 개나리가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삥 둘러싸서 네. 개나리가 펼쳐져
그러니까
있는데,
오면서 봤는데
네. 락히 물들은 게 정말 예. 아, 화사한 봄의 계절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꽃 피우는 이런 봄의 계절이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뭐 CBN 코리아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아, 네. 미국의 한 집사님께서 네. 직접 만드신 성경 사이트인데요. 그 주소가 www.amazingmessage.com
아, amazing fact가 아니라
네, amazing fact가 아니고요. amazingmessage.com amazing 예. 정말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주소만 봐도 딱 느낌이 오는데요.
네.
거기에는 예언의 신, 성경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총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일단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다양한 언어로 준비되어 있고요. 성경을 쭉 읽다가 단어나 혹은 그 뜻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절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그 절에 대한 주석이 나오게 되고요. 그와 관련된 예언의 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 혹은 오디오 자료가
동영상까지요?
네네. 와. 네, 총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물론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대부분의 이 문서 자료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예, 소개해 올렸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정말. 예. 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비로 네. 뭐 제가 전화 통화도 했었는데 어떨 때는 2박 3일 동안 밖에 나가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이트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 말씀드립니다. www.amazingmessage.com
네.
네, amazingmessage.com.
Amazing Message는 영어로 쳐야죠.
네, 영어로 쳐야 됩니다. 한국말로 네. 치면 안 돼요. 네. 개인적인 바람은 이 사이트의 이름이 간략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이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네. 네. 네,
저희 방송국은 cbn.or.kr
아,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홍보 한번 하시고
네. 네. 네, 오늘은 제 2기 2과 침례와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2과는 침례와 시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누가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그 권력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회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말로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역사를 네. 구체적으로 쫙 그렇죠? 설명을 하네요.
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디베리오 즉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인데요. 그가 네. 이제 로마의 2대 황제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분봉왕과 총독 이 두 무리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해서 다스리도록 했는데요. 이런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 한 사람이 통치했다가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들을 이 헤롯의 헤롯 대왕의 아들을 분봉왕이다라고 부릅니다.
예.
또 총독은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 유대 지역에 파견된 총독 중에 5대 총독인데요. 총독은 뭐 막강한 권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의 사형 집행권 이게 총독에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사형시킬 때 빌라도한테 간 걸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분봉왕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예. 또 이에 그 총독에게는 산헤드린이 결정한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에게는 막 정말 막강한 그죠. 힘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리도 그에게 있었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가 임의대로 아무나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결정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총독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독은 군사, 사법 또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통치했던 지역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라는 지역인데 평소에는 지중해변에 있는 그 가이사랴의 총독부가 있어서 거기에 지내다가 뭐 유월절과 같은 큰 축제 때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토착 세력인 분봉왕과 로마의 직속 세력인 총독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가 심했겠죠.
예.
예, 또 누가는 이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두 명인 이유는 AD 6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딱 받았으니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AD 18년에 가야바를 또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가야바는 사실 안나스의 사위고요. 또 조카였는데요. 이렇게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종신직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사내들이는 이 두 사람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대제사장은
되면 예.
죽을 때까지 그렇죠. 대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이 되겠군요.
예, 그래서 특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보다는 안나스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죠. 총독과 분봉왕들은 서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으르렁거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두 명의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혼란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빈들은 지금까지 나열한 세상의 권력과 철저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다시 말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세력이나 혹은 종교적 권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빈들에서 그것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젊은이에게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말씀의 능력이 결국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그 주의 길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이렇게 임하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심란하고 복잡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한 청년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 그에게 임한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선포한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인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그 기별을 사람들에게 외쳤는데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예, 요한이 외친 기별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지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침례라는 예식은요,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때 행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예식을 죄를 씻는 예식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고 자기들은 하늘이 약속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례 받기를 거부하기 좀 이렇게 꺼리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예식 자체를 아마 이방인을 위한 예식으로 그들이 사용을 했고 아마 유대인들은 그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럼 별개로 생각했는데 침례와는 하나로 회개의 기별로 이렇게 전파를 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침례 요한의 사역에 적용을 시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외치고 또 침례를 베푼 것이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 주의 길, 그 요한을 통해서 준비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요한이 외친 기별을 통해서 준비된 주의 길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는 아닐 것 같아요.
고속도로는 아니겠죠.
네네. 마음의 길 아닌가요?
아! 딩동댕. 네, 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길입니다. 네. 오, 마치셨어요.
원고를 주셔가지고.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제 곧 나타나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아, 회개는 이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길을 내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언제나 예비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회개는 1년에 한 번 연말 기도주일에 가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는 회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뜻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과책은 회개란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회개는 길을 내는 거라고 그랬는데
네네.
내가 길을 내야지 하고 삽질을 안 하면 네. 길이 나지는 않죠.
아, 그렇죠.
예, 네. 마음의 품은 뜻을 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죠. 예, 이러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회개의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회개는 열매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네. 말이죠. 그들은 각각 요한에게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기별을 들은 각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묻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 요한은 회개의 개념을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소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회개요. 세리에게는 정한 세 외에 더 거두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요. 또 군병들도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입니다. 각 사람마다 회개의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삶의 전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때 마침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맞아들일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길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주의 길을,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길을 잘 내는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오다 보니까 네. 길을
가는 것마다 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네네. 요즘 뭐 우리나라가 가장 먼 곳도 네. 반나절 시대가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길이 나면은 왕래가 빨라지고 소통이 빨라져서 형통케 되는 복을 얻게 되는데요.
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이 닫힌 우리의 길을 주의 성령으로 또 회개를 통해서 길을 내므로
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월요일 서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죠. 본래 침례는 이방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하는 예식이었는데
네.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아, 그런데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죄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으로서 받으신 것입니다.
네, 그분은 뭐 회개할 그렇죠. 이유가 없으시니까
네, 네. 누가는 침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도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임함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누가는 그 기도를 아주 신경 예. 쓰는 듯한 느낌이
예. 제가 사실 일과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이 기도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를 매우 강조해서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는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요한의 증언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듯이 그분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아,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그 사명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요한의 말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 둘째로 이 침례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바로 1장 8절에 말하는 성령이었죠.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받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삶을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셋째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선포가 이 땅에서의 선포였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포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예, 땅과 하늘이 다 네. 소리쳐 외쳤네요.
예. 예. 또한 어린 양에 대한 선포가 그분의 사명에 대한 것이었다면 아들에 대한 선포는 그분의 신분 또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선포였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보이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늘이 밝혀준 것이죠.
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친 요한의 선포는 그분의 사명을 말해주고 성령의 임함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부여했으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선포는 그분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확증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 소지부터 화수목 3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얻으셨던 이 사명과 능력과 또 그분의 신분에 대한 이 세 가지가
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선포된 이 세 가지 사명과 능력과 그분의 신분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받게 된 것이죠.
네. 하늘과 땅 이 양쪽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기 위해서
그렇죠.
시험을 주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 화요일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요일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제목인데요.
네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시험이 되겠네요.
네, 한번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받으셨죠. 이제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나게 될 첫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사단의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고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는데 그럼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단의 시험 증거는 좀 싱거워 보이는데요.
감히 창조주께.
그러니까요. 예.
돌 보고 떡으로 예, 만들라.
근데 이 시험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지 않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가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시험이 숨어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월요일 소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세 가지 증거가 주어졌는데
네.
첫째는 사명, 둘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둘째와 셋째, 즉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확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자기 확신을 시험한 사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라는 말로 그분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죠.
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 확신에 대한 시험은 빠지고 그 대신 내게 절을 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얻으셔야만 했죠. 하지만 사단은 한순간의 경배로 세상을 얻을 기회를 그에게 예수님께 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의 확신으로 이기셨죠. 의심의 시험을 말씀의 확신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는 예수님의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 또다시 나타나는데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시험한 사단은 뛰어내리라 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흔들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요. 그 침례를 통해서 얻은 세 가지 증언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의심하게 하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혹은 뛰어내려와라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라는 말로 그분의 사명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분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마치 그가 인류의 조상인 하와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를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의심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모든 의심의 시험을 그분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이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그분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의심을 물리치셨죠. 그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던지죠. 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또한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의심은 확신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확신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일 소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사건을 다루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이 곧 침례를 통해 얻은 세 가지 증언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은 자기 확신에 대한 의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내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는 이것은 바로 그분의 사명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려는 사단의 시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는 네.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네. 잘 웬만하면 흔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또 그 능력에 대한 것을 흔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 사명은 아주 매우 심각한 시험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네. 어쨌든 이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이 들도록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진실을 보면서도 진실 앞에서도 믿지 않게 되잖아요. 네. 예,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이 분명한데도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의심 때문에 우리가 구주를 거절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그 확신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여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은혜로운 찬미 잘 들었습니다. 찬미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목사님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세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네. 화요일 요지가 이게 첫 번째 시험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시험을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수요일부터는 두 번째, 그리고 목요일은 세 번째인데 차근차근 조근조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제목이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인데,
그렇죠.
누가복음 두 번째 나와 있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화요일 소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시험을 던지는데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마귀는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만일 네게 절하면 세상에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 한마디뿐인데 이렇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네. 그런데 사실 권세와 영광은 이미 예수님께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단 그것을 얻는 방법이 다를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사단이 약속한 권세와 영광은 그를 경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피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고요. 결국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이번에도 역시 말씀의 확신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는데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영광을 얻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여기서 외쳐지는 지혜와 영광과 찬송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죠. 내게 절하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의 확신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확신으로 의심을 이기고 자신의 사명을 이룬 자들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 한번 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
그렇죠.
말이죠.
네.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이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도 때때로 십자가 없는 권세와 영광을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쉽게.
예, 예, 사명을 포기하고 유명만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잠시 잠깐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번의 경배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타협과 한 번의 의심 그리고 한 번의 타락이 인류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확신으로 그 의심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가 날마다 반복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권세와 영광을 마침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상에 절 한 번 해서 얻어질 형통함과 부유함이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은 아니잖아요.
네.
세상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타협하자고 하는 제안을 뿌리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타협의 제안을 뿌리칠 때에 사람들은 자꾸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요.
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네. 몰아붙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네. 몰아가다 보니까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네.
이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한창일 때 말이죠. 네. 세인트루이스 옵저버라고 하는 한 신문사 편집장이 있었는데 네. 이름이 러브 조이예요.
러브 조이?
네. 아. 아주 멋진 이름이죠.
네.
예, 근데 그는 이 사설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예 옹호주의자들이 예, 막 타협안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거절을 하게 되자 협박을 받았습니다. 살해를 하겠다.
네.
바로 그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협을 하는 것이 나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생명을 바칠 것이다.
아.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얼마 후에 극단주의적 노예 지지자들이 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뜻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글을 마음에 새긴 한 젊은이가 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링컨?
예, 바로 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옳은 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네.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목요일 소지는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어떤 말씀일까요?
예, 사단이 전진 마지막 시험 그것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간 후에 뛰어내려라 라고 한 것인데요.
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사단은 여기서 자신의 주장하는 것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네, 네. 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길에 너를 지키고 또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약속을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너도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천사가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네.
언뜻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네. 그 의도가 잘못됐잖아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던진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습니다. 예, 이런 사단의 주장에는 사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 문맥상 오류입니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은요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닥친 재앙과 연병과 황폐함으로 인해 두려워할 때에 그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분을 오히려 의심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지 시험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걸 인용한 것이죠.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네.
우리 자신의 이 변명을 위해서
네.
또 자신의 그런 어떤 핑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지 또 네. 그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맞아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화이프인이 이러한 차이를 믿음과 추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그런데 추측은 추측도 역시 약속을 주장하지만
네.
그 말씀을 순종이 아닌 범죄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이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때 그 사람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 용서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주장하면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죄를 즐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I am free.
그러니까요.
예. 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요. 예. 이것이 믿음과 추측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만 추측은 그분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언뜻 보면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알 수 있네요.
네.
참된 믿음은 그 열매가 다를 것 같아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뭡니까?
예, 둘째로 사단에 인용한 것은요, 타 성경과 성경절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주 꼬집어 말씀하셨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단은 성경의 일부분만 떼어서 그것이 마치 성경 전부인 양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설이 이런 방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언제나 그것이 성경 전체와 조화되도록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한 가지 약속을 들고 나왔지만 그 주장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을 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로 또 다른 말씀을 그에게 제시한 것이죠.
네, 사단이 결정적인 패인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성경을 주신 분한테 성경을 들이대니까.
그러니까요.
감히.
이거 뭐 앞에서 풍어를 읊는다 그러죠.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확신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도하도록 해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고 편향되게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조화되도록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한 거짓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사단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단의 유혹에서도 능히 건져냄을 받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과를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침례는 예수님의 사명과 능력,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요. 그 후에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시험한 때는 그분이 가장 허약하실 때였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바로 그때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로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그를 시험하였고, 안타깝게도 그는 약속의 땅 경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사단은 그에게 시험을 들고 찾아왔죠.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그는 언제가 시험하기 가장 좋은 때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바로 그때에 그는 결코 그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겠죠. 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해 있을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시험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의 확신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단은 억지로 우리를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유혹자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승리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의 모본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대한 추측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사단은 틀림없이 의심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에 뿌려 놓고 도망가죠. 그럴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간 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 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울 때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Heart 널 위해 기도하네.